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몰디브에 2,890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 대응 긴급자금을 승인했습니다. IMF는 22일 성명에서 이사회가 신속금융제도를 통해 몰디브에 긴급자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타오 IMF 부총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몰디브의 주 외화벌이 수단인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어 몰디브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IMF 긴급자금이 몰디브 경제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몰디브 당국이 자금 지출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가정과 사업체 등을 잘 분별해 기금을 배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이민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위대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 동부 시각 기준 23일 오후 11시 59분부터 발효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연구진과 의료진, 투자 이민, 미국 시민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등은 이번 제한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또 취업비자 등 숙련 노동자와 같이 임시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과 농업 관련 종사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동물로부터 전염되는 질병을 이유로 야생동물 시장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식품시장에서 팔리는 불법 야생동물과 짐승 사이에서 기인하는 질병의 강한 연관성을 고려해 야생동물 식품시장과 불법적인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모든 시장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난해 말 중국 우한시에 있는 화난 수산시장에서 발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해산물뿐 아니라 박쥐와 뱀, 오소리 등 각종 야생동물을 직거래하거나 식품으로 판매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22일 남중국해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비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무장관들과의 화상회의를 몇 시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차이완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키는 등 남중국해 이웃 국가를 강박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도 중국에 책임을 묻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정부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합병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의를 지키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22일 팔레스타인 TV에 나와 행한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우리 영토의 어떤 부분이라도 합병한다고 발표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점을 미국과 이스라엘 등 관련국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맺은 협정을 완전히 무효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요르단강 서안 문제는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헌은 게브레이세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22일 서유럽 대부분 국가가 전염병이 안정되거나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는 이제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대부분 나라가 여전히 전염병 발병 초기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일부 아프리카 나라에서만 불과 일주일 만에 환자가 250에서 300%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파키스탄 정상이 22일 전화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미 백악관 저드 디어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임란칸 파키스탄 총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대응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원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전히 핵과 군 전력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외교 안보 관리들은 김정은 위증설 보도와 관련해 오보로 판명되더라도 미한 동맹과 두 나라의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합참 차장은 김 위원장이 핵과 군을 여전히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하이튼 미국 합참 차장은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전히 북한 핵과 군 전력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걸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 can tell you that in the intel, I don't have anything to confirm or deny anything along those lines. So I assume that Kim Jong-un is still in full control.
하이튼 차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완벽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평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북한 핵전력과 군전력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추정하며 그렇게 추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하이튼 차장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확인하거나 부인할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더 보탤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알지 못한다며 그가 건강하길 바란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건강 상태인지 모른다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 정부는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외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108번째 태양절을 맞아 축전을 보내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는 답전을 22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재 이후 열흘 넘게 공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 보도로 촉발된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김 위원장의 대외 활동을 전한 겁니다. 앞서 한국의 한 대북 전문 매체는 21일 김 위원장이 심혈관 시술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보도했고 미국 CNN 방송은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위중하다는 첩보를 미국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다며 김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공개 행보를 하지 않고 있는 지난 10여일 사이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 명의로 된 외국 정상과의 서신 교환이나 감사 또는 생일상 전달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18일 짐바브웨 대통령에 대한 독립기념일 축전 발송, 19일엔 평양시 청년동맹위원회 지도원 등에게 감사 전달, 21일엔 김일성 훈장 수훈자들에게 생일상 수여 등 김 위원장의 간략한 동정을 사진이나 영상 없이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올 들어 김 위원장이 열흘 이상 공개 행보를 하지 않은 사례는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태설의 근거로 김 위원장이 태양절 곰수산 태양궁전 참배 행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 17년 동안 불과 세 차례 참배한 예를 들며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한국 청와대가 지난 21일 측근들과 지방에 머물고 있다고 한 김 위원장의 현 소재지에 대해선 추가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매체들이 전하는 간단한 동정기사로만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의 진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런 의구심을 해소할 만한 분명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한 번도 빠진 적 없었던 태양절 금주산 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했다면 신변 이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 매체의 동정기사는 이를 감추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 소장은 지난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0여일 동안 은둔해 있다가 왼팔과 왼손이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공식 석상에 나섰던 일과 2014년 김 위원장이 40일 넘게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지팡이를 짚고 현지 지도에 나섰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지금 같은 오리무중의 상황이 장기화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1일 정치국 회의를 주재를 했잖아요.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10을 묶었다 그러면 정말 갑작스럽게 그게 악화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북한이 계속 여기 대해서 김정은의 건재를 공개적으로 확인시키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거는 뭐 상당 기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한국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박사는 북한으로선 설사 김 위원장이 건재하더라도 국제사회에 이를 바로 해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 이상설의 사실 여부를 떠나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으로선 김 위원장의 모습을 공개하는 시점에 대내외적인 여건을 치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북한 내부의 동요를 야기하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주변 국가들이 북한 안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이를테면 북한의 불안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체제를 갖추어 감으로 인해가지고 북한 국가의 운신에 장애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숙명여대 김진모 교수도 북한이 오히려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 국제사회 관심이 고조된 현 상황을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치밀한 연출을 통해 김 위원장의 건재한 모습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전직 외교 안보 고위 관리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중한 상태라는 보도와 관련해 추측을 삼가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잉 대응을 해서는 안 되며 오보로 판명되더라도 향후 미한 동맹과 두 나라의 밀접한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담당 수석 부서장은 스탈린주의적 왕조체제에서 승계 과정이 진행될 때는 언제나 불안정성과 불예측성 위험이 커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보좌관을 지낸 그린 부소장은 22일 BOA에 따라서 미한동맹은 일본 유엔군 사령부 소속 주요 국가들과 함께 정보 공유와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신변 관련 보도에 대한 과잉 반응으로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방어준비태세인 DEFCON 단계를 격상하거나 군사준비태세를 노골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피해망상을 자극하는 대신 절제된 방식을 취하면서도 강력한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는 설명입니다. 미 전직 고위관리들은 급변사태와 같은 불확실한 추측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현안에 집중하는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독재체제에 내재된 근본적인 약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현행 대북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업무를 맡았던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잔인한 공산체제가 모두 그렇듯이 김정은 정권도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계속 약화시키고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 친구들과의 관계는 강화하면서 이들을 안심시키는 현재 접근법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최전선에서 협상했던 전직 외교관리들은 이 같은 원칙 이상의 대응책이나 비상계획을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북한의 권력을 누가 잡고 있든 미국과 한국은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더 나아가 북한의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동맹 차원의 사전 지침을 수립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위기는 예측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터지고 변수가 너무 많아 조기에 대응 안내서를 미리 공들여 준비하려는 시도는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미한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현 정치 환경 속에서는 두 나라가 같은 방식으로 상황을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휘발성이 잠재된 이 사안은 철저히 비공개로 다루는 것이 최선이라고 리비어 전 수석부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도 김정은의 건강 관련 소문은 지나치게 추측에 근거를 둔 보도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북한이 보다 생산적인 진로로 방향을 바꾸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할 기회를 붙잡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적인 보건 재앙이나 북한 지도부 관련 격변은 보통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미국과 한국이 선수를 칠 수는 없다며 북한이 먼저 손을 뻗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그러나 북한이 당장 그렇게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이처럼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을 공공연히 거론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실제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맡게 될 잠재적 역할 등이 언급되는 데 대해서도 성급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린 부서장은 중국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쪽으로 일찍 움직였고 이것이 그가 처형된 이유일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은 외부 개입에 저항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채널을 열어둬야 하지만 중국보다 선수를 치는 게 통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르카 전 부보좌관도 북한이 급변 사태를 겪을 경우 중국의 즉각적 개입을 막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신보수주의적 개입주의 행정부가 아니라면서도 하지만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친구들이 위협받으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린 부소장은 김정은의 사망 소문이 사실이라면 국방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김여정이 점진적으로 권력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이나 난민 탈출, 불안정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최근 연례 최종 보고서에서 언급된 북한의 핵활동에 관한 평가는 IAEA 측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공개된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는 북한 핵활동과 관련해 2018년 이후 영변에 50메가와트 원자로의 활동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아예 폐쇄됐다고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여러 나라가 영변 핵시설에서 새로운 건설 공사가 지속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IAEA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2018년 8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는 간헐적 가동 징후가 있었고 12월 초 이후 가동된 징후가 없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 영변 핵연료봉 제조 공장에서 냉각장치 가동과 차량 이동 등 원심분리 농축시설이 사용된 징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시설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 핵시설이나 장소의 가동 상태 등을 확정할 수는 없다고 IAEA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개최된 미한 군 당국 간 고위급 연례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21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때문에 화상회의로 개최된 17차 미한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통합국방협의체 KIDD는 지난 2011년 안보정책구상회의 SPI,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 SAWG, 확장억제정책위원회 EDPC 등을 통합한 고위급 연례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하이노 클링크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정석환 한국 국방정책실장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양측은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타결을 위해 진행 중인 공동 노력을 평가하면서 미한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공정하고 상호 동의할 만한 수준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또 양측 대표단은 전시작전권 전환계획 검토를 통해 관련 전략 문서를 평가하고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건부 전시작전권 2단계 평가로 올해 예정된 완전 운용평가 FOC 일정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과 기타 요소를 감안한 검증 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은 또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행동에 직면해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양측이 한반도와 동북아 연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미한동맹의 연합준비태세 강화 유지를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해군의 최신형 핵추진 공격 잠수함 보먼트함이 공식 취역했습니다. 유지 보수 소요를 줄여 작전 수행 기간을 늘린 개량형 버지니아급 잠수함으로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입되는 잠수함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국방부가 18일 버지니아급 최신형 고속공격 잠수함 버먼트함을 임무에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데릴 커들 미 해군 잠수함 전력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웹사이트를 통해 버먼트함의 임무 투입은 미군이 해저전에서 갖는 압도적 우위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먼트함은 1990년대 초부터 총 6단계로 계획된 버지니아급 잠수함 개발 단계 중 네 번째 단계인 블록 4형의 첫 잠수함입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버먼트함은 길이 약 115m에 폭 약 10m, 배수량은 약 7,000톤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수량은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의 절반이 안 되지만 시속 40km가 넘는 속도로 해적 이동이 가능하며 240m 이상의 해저에서 운항이 가능합니다. 미 해군은 버먼트함이 잠수함 전력의 7대 핵심 역량인 대잠수함전, 해전, 특수전, 육상타격전, 정보감시 정찰전 및 기뢰전 등 다중임무 수행을 위한 유연성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먼트함의 무기체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버지니아급 블록 3형 잠수함과 마찬가지로 사거리 1800km의 순항미사일을 12발 이상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블록 4형이 기존 잠수함들보다 소형화된 설계를 통해 일선에서의 임무가 중단되는 잠수함 정비 주기를 늘린 것이 특징이라고 미 해군은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에 버먼트함은 기존 잠수함들보다 사용 연한에서 보다 나은 능력을 보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 연한이 좋다는 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언제든 작전에 투입되는 잠수함 대수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풀이했습니다. 아울러 블록 4형의 경우 해저에서의 작전 시간이 10%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한다면서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20일 VOA에 이번 블록 4형 버지니아급 잠수함 취역은 미군 공격 잠수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존 잠수함 교체 목적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잠, 대함 능력뿐 아니라 순항미사일을 통한 지상 공격 능력 등의 개선 모두가 북한 혹은 중국과의 전쟁 발생 시 미군 전투 능력과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베넷 연구원은 블록 4형 잠수함의 순항미사일에 핵탄두가 탑재될 가능성에 대해 순항미사일은 실려있지만 핵탄두 탑재 능력은 없을 것이라며 그것은 미래의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은 실전 배치를 위해 개발 단계에 있을 거란 설명입니다. 핵 전문가인 키얼 리버 조지타운대학교 외교대학 안보연구센터 국장도 20일 VOA에 핵탄두 탑재 신형 순항미사일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향후 핵탄두 탑재용 순항미사일이 개발된다면 이는 정밀 저위력 핵공격 임무 수행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서 버몬트함 같은 공격용 잠수함에 탑재될 수 있을 거라고 리버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안보리 제재 대상 지정을 권고한 선박은 모두 14척입니다. 대부분 제3국에 선박 등록을 했고 선박을 소유한 본사는 중국 국적 해운사가 다수로 확인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최근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의 주요 불법 활동은 정제유 등의 불법 수입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국적의 깃발을 달고 운항하는 선박들이 이에 연루됐고 이 선박들은 불법 환적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직접 북한 남포항을 드나들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제재 회피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 선박 14척을 지목하며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4척 가운데 북한 유조선 명류 1호와 무봉 1호를 제외한 12척은 대부분 본사가 있는 국가와 선박 등록 국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편의 치적이란 형태의 활동인데 선주가 소유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많은 나라들이 비용 절감과 규제 완화 등의 이유로 편의 치적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문가 패널이 제재 대상 지정을 권고한 선박들은 이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VOA가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통해 이들 선박의 식별번호 IMO 번호를 확인한 결과 5척이 시에라리온 국적을 이용하고 있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카메룬 등의 국적도 사용됐습니다. 또 국제해사기구와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를 통해 이들 선박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본사의 국적을 확인해보니 중국 국적 해운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시에라리온으로 등록된 호콩호와 인도네시아로 등록된 수블리코 그리고 본보이 3호와 뷰파인호 등 4척은 본사를 홍콩에 두고 있었고 카메룬 국적의 시프라이모는 중국 푸젠성에 본사를 둔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중국의 5개 해운사가 대북 제재 회피 활동에 연루돼 있는 셈입니다. 중국 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도 해당 선박들의 본사가 있는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재무부가 최근 발효된 오토 원비어법을 적용해 불법 행위에 연루된 선박을 억류하고 관련 자산 등을 동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re is a new law, the Otto Warmbier Nuclear Sanctions and Enforcement Act, I believe. The Treasury Department should use these new authorities to freeze.
이와 관련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해상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앞서 VOA에 많은 경우 불법 활동에 수많은 중개인들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확인하기 어렵고 최종적으로 누가 이득을 취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ey use multiple brokers, it's very difficult to detect.
그러나 스탠튼 변호사는 겉으로 드러난 범죄 행위자들이 최종 수혜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들 역시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명확한 법 집행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특성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7년간 북한의 악성 사이버 행위자를 기소하거나 제재한 사례가 6건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사이버 공격 기술의 정교함과 영향력에 비해 적은 수치라는 지적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소재단은 미국 정부가 2013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악성 사이버 행위와 관련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36개 단체와 개인 156명을 기소하거나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0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 정부가 이를 4개국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제재와 기소에 크게 의존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11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이 38건, 이란이 33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전체 사례 중 3%인 6건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2015년부터 작년 9월까지 약 4년간 5개의 북한 기관과 북한 국적 해커 박진혁 개인 한 명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 중 박진혁이 유일하게 제재뿐 아니라 법무부 기소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6건에는 재무부가 올해 3월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절취한 암호화폐 돈 세탁에 연루된 2명의 중국 국적자를 제재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트레본 로건 민주주의 소재단 연구원은 21일 VOA에 북한이 약 10년간 불법 사이버 활동에 가담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행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제재와 기소의 건수가 예상보다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Basically, the U.S. has really targeted North Korean cyber entities the same way that they have targeted other non-cyber entities.
미 행정부가 다른 불법 행위에 가담한 북한 단체를 겨냥해 제재나 기소를 단행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인 단체에 대한 제재와 기소에 나서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민주주의 소재단은 미 행정부가 4개 적대국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해 제재와 기소를 활용한 빈도가 국가별로 상이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와 기소 건수가 총 33건인 반면 북한에 대한 조치는 6건인데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의 활동 빈도수와 능력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은 기술적 정교함과 영향력 측면에서 이란의 최대 규모 사이버 공격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로건 연구원은 이런 차이를 설명할 명확한 답은 없다면서도 북한 해커들이 개인이 아닌 단체로 활동하는 행태가 북한의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제재 기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It may be more difficult for the U.S. government to particularly point out somebody at the individual level who is contributing to that group.
미국 정부가 단체에 기여하고 있는 북한 해커들을 지목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로건 연구원은 이란의 경우 해커들이 특정 단체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정반대의 사이버 불법 활동 행태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 행정부가 이란의 사이버 행위자들을 좀 더 잘 알아볼 수 있고 제재나 기소를 단행하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또 민주주의 소재단은 미국이 중국 해커들에 맞서기 위해 제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불법 사이버 행위에 개입한 중국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38번의 기소를 했는데 이 중 제재를 부과한 사례는 두 건에 불과합니다. 유일한 제재 대상자도 북한 나자르스 해킹 그룹이 훔친 암호화폐 돈 세탁에 연루된 두 명의 중국인입니다. 민주주의 소재단은 미 행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한 경제 보복이나 무역 분쟁 확대를 우려해 악의적인 중국 사이버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꺼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로건 연구원은 재무부와 법무부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모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적용되는 좀 더 응징력 있는 전략을 세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What we are recommending is that the Treasury Department and Justice Department should look to cooperate more and have a more cohesive strategy that applies to all malicious cyber activity.
로건 연구원은 이를 통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주요 적대국들은 미국이 어떤 형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도 유사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미국의 보건 분야를 겨냥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해킹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나라가 사이버 활동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을 미국의 이익에 반해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의원들은 21일 크리스토퍼 크랩스 사이버 보안 기반 시설 안보국 국장과 폴 나카손의 사이버 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적국의 사이버 행위로부터 미 의료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속에서 미국의 의료 공공보건 연구 부문이 적국과 범죄 행위자들의 정교한 해킹 작전이라는 전례 없고 위험한 캠페인을 직면했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최근 미국 보건 분야와 의료 연구 부분을 겨냥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해킹 캠페인이 시작됐다는 각종 보도를 접한 뒤 이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서한엔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과 공화당 중진인 톰 코튼 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 등 5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런 악의적인 캠페인엔 병원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의료에 관한 허위 정보 유포, 그리고 미국의 의료 대응과 연구에 대한 스파이 행위가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사이버 행위를 지적하는 데 무게를 두면서도 중국만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을 미국의 이익에 반해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북한 정부의 해커들도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동맹국의 공중보건기관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서한은 최근 한국 정부를 겨냥한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알려진 사건에 관한 보도가 첨부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중순 사이버 보안 전문 매체 GD넷에 따르면 한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인 이슈메이커스 랩스는 트위터를 통해 북한 해커 조직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에 악성 코드를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보내진 것으로 알려진 이 문서는 기존의 김숙희라고 알려진 북한의 해킹 조직이 사용한 악성 소프트웨어의 변종인 베이비샤크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원들은 사이버 보안 당국에 이런 공격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고 병원 등 유관기관들과 공조해 억지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개해 방어 노력을 개선할 뿐 아니라 공개 경보를 울리고 성명을 발표해 적국들에게 미리 경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기술 지원을 통해 주정부의 사이버 보안 노력을 돕고 의료 부문 관계자들을 소집해 충분한 재원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억지 조치를 취하는 데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런 국가 위기의 순간에 의료와 공중보건, 연구 부분에 대한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보안력은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거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며 단둥에 있는 지원 물품 반입을 위해 북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은 세계보건기구에 이달 17일까지 총 740명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이 중 감염자는 한 명도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에드윈 살바도르 평양사무소장은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보건성이 매주 공유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과 대응에 관한 소식지에서 이같이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 소식지에서 4월 17일 현재 212명의 북한 주민이 격리 상태에 있고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외국인 포함 25,139명이 격리 상태에서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일 현재 709명의 북한 주민과 외국인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총 24,842명이 격리 해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즉 2주 사이에 31명만이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았고 297명이 추가로 격리 해제된 겁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세계보건기구의 지원과 협력 방안에 관한 VOA 질문에 북한 당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침과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개인 보호 장비와 진단 시약 등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물자 조달에도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원 물품이 현재 중국 단둥에 있다며 세계보건기구는 물품을 북한으로 들여오기 위해 북한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국제사회에 지원 물품이 전달되는 과정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모든 지원 물품은 남포항을 통해 반입되며 소수의 연락선이 중국 다렌항과 남포항을 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남포항에 도착한 물품은 소독을 거쳐 10일 동안 격리되며 평양으로 운송되기 전에 다시 한번 소독 과정을 거치고 추가로 4일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살바도르 소장은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과 관련 리 단위로 운영되는 진료소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서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 전역에 총 235개 신속 대응팀이 설치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속 대응팀은 전염병학자, 의사, 간호사, 의료보조인, 그리고 축산부에서 파견된 대표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세계보건기구 지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 의심되는 모든 사례를 조사합니다. 수도 평양에는 3팀이 배치돼 있고 각 도에는 2팀, 그 밖에 208개 군에는 각각 1개의 신속 대응팀이 있다고 살바도르 소장은 말했습니다. 북한 내 쇼핑몰과 식당, 호텔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는 손세척시설과 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또 공공장소에서의 모임은 허용되지 않으며 학교와 학습기관들은 여전히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의 뉴스 지다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북한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북한 주재 유엔 상주 조정관이 말했습니다. 유엔은 올해 북한 주민 550만 명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억 7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브로디 모링 북한 주재 유엔 상주 조정관은 22일 북한 정부와 협력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전략 대비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링 조정관은 이날 평양에 상주하는 5개 유엔 기구들의 협의체인 유엔 국가팀이 발간한 2020년 북한의 필요와 우선순위 계획 보고서 서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가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안보와 영양, 식수 위생 문제 등에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링 조정관은 북한 전역에 보건시설들이 존재하지만 필수적인 의료 장비와 의약품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87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양질의 보건 서비스에 제한적인 접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주재 유엔 상주 조정관은 유엔 개발 계획과 세계 보건 기구, 유엔 아동 기금, 세계 식량 계획,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등 평양에 있는 5개 유엔 기구의 활동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국가팀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 한 해 대북 지원 사업에 1억 7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잠정 보고서 발표 때와 같은 액수입니다. 보고서는 대북 인도지원 수혜 주민 수가 지난해 380만 명에서 올해 550만 명으로 늘었다면서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기존 5세 미만의 유아 대상 사업을 15세 미만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사업 분야는 영양과 식량 안보, 농업기술, 식수와 위생, 서비스, 보건사업 등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영양에 가장 많은 5천만 달러를 배정해 1,04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의 결핵치료와 산모, 수유모, 어린이 등의 영양 상태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식량 안보와 농업기술에 2,900만 달러, 보건과 식수와 위생서비스 제공에 각각 2,100만 달러와 70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도움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원 물자에 대한 분배 감시와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설립된 결과물 워킹그룹 RWG가 분배 감시의 틀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WG는 지난해 10월 23일 유엔 국가팀이 북한의 접근 제약 등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인도지원 국가팀 산하기구입니다. 보고서는 RWG의 강화된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올해는 보다 포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이를 통해 북한 내 5개 유엔기구와 인도지원단체들이 현장 1,516곳을 방문하는 등 대북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국제사회의 자금 지원을 호소하면서 자금 조달 제약으로 기관들이 프로그램을 축소하면 대북 인도지원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돕기 위해 2억 7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22일 발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중 1억 7천만 달러는 가장 큰 위기에 처한 나라들의 지역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응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1억 달러는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민간 부문이 경제와 시민 안보, 안정, 그리고 통치 면에서 2차적인 대응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정부가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는 응급 보건과 인도적 경제적 지원에 기여한 규모는 7억 7,500만 달러를 넘었다고 폼페오 장관은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국무부가 미 국제개발처와 질병통제예방센터, 국방부와 함께 의회가 승인한 24억 달러의 긴급 추가 기금을 통해 전 세계 인도주의 지원과 경제, 안보 그리고 안정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의 지원과 다자 기구에 대한 기부와는 별도로 미국인들이 3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총선에서 탈북민 2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사고 전환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 태영호 당선인이 말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병 이상설과 관련해서는 확인하기 힘들다면서도 최근 여러 동향을 볼 때 수뇌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한국 총선에서 강남갑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태용호 전 공사는 22일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이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탈북민들의 당선이 북한 주민들의 사고 전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are ready to cooperate with the new North Korea or with the new change of North Korea. They will not...
탈북민들의 이번 당선을 통해 북한의 엘리트와 일반 주민 모두에게 한국인들이 새롭게 변화된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고 엘리트 출신이든 전직 관리든 차별하지 않을 것이란 메시지를 보내길 원했는데 그런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태 당선인은 최근 중국 내 많은 무역 일꾼들이 일부 한국 기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당선될 수 있었는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차이는 무엇인지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등을 물었다며 이런 질문이 시작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하 계층인 꽃제비 출신 지성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엘리트 출신인 자신이 함께 국회에 입성하는 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우수성을 생생하게 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can tell to North Korean elites and North Korean population that in South Korea, in free and democratic society, there is no discrimination.
출신 성별에 대한 차별 없이 능력과 경쟁력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는 걸 이번 선거 결과가 보여줬다는 겁니다. 태 당선인은 그런 의미에서 최하층 출신 지성호 대표의 당선이 자신의 당선보다 훨씬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병 이상설에 관해선 북한 내 극비 사안으로 알기 힘들다면서도 그의 신병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최근 북한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무언가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m sure that something is really going on.
김 위원장이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은 건 지을래가 없고 고모인 김경희의 갑작스런 재등장, 해외에 장기간 머물던 삼촌 김평일과 그의 누이 김경진 가족의 평양 귀환 등 잠재적 권력 경쟁자들을 불러 모은 건 북한 수뇌부 내에서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암시한다는 겁니다. 태 당선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중태라면 후계자로 김여정이 나서고 뒤에서 고모인 김경희가 받쳐주는 역할, 김여정이 권력 통제에 실패할 경우 명석한 전략가로 알려진 김평일이 권력을 장악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북한의 미래 변화와 통일을 위해선 젊은 김여정이 후계자로 나서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태 당선인은 국회에 들어가면 정치인으로서 국제사회와 폭넓은 교류 속에 북한 인권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한국 정부의 탈북민 북송이 재발되지 않도록 막으며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인식이 바뀌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의 칼 거시먼 회장은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더 이상 2등 시민이 아니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태 전 공사와 지성호 대표의 당선이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no longer second-class citizens, and that, I think that's just tremendously important with the election of you.
거시먼 회장은 앞으로 북한이 개방되고 새로운 민주사회를 재건할 때 전문성을 가진 많은 탈북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두 명의 당선으로 그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음을 모두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걸입니다.
북한이 대외 무역 홍보를 위해 만든 웹사이트 조선의 무역에는 총 31개 투자 프로젝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각종 산업시설의 현대화와 고층 호텔 건설 사업 등을 위해 5억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모으고 있지만 대북 제재와 낮은 신용도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외무역 홍보 사이트 조선의 무역은 31개에 달하는 투자처에 대한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과 투자금, 기간 등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투자자들의 이윤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소개한 투자처들은 크게 산업시설 개선과 관광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업시설 개선의 경우 타이어와 버스, 펌프, 통조림 공장 현대화를 비롯해 변전소와 광물 생산시설 개건 사업 등이 해외 투자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관광 분야는 원산 일대 5만 제곱미터 대지에 추진 중인 60층짜리 호텔 신축, 현재 400명이 투숙할 수 있는 송도원 호텔을 1,000명이 머물 수 있는 5성급 호텔로 개건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원산 일대 2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상업 거리를 조성하고 운동시설로 채워진 건강운동관을 해외 투자금으로 운영한다고 밝혀 현재 조성 중인 원산 갈마 관광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일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각 프로젝트별 투자금은 최소 약 20만 달러에서 최대 약 3억 달러까지 다양했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이 명시된 투자처는 원산 금강산 철도 투자 대상 사업으로 희망 투자 금액만 3억 2,3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조선의 무역은 이 사업에 대해 원산역과 금강산역 사이 철길이 노후화돼 개건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특히 이 일대는 하루 평균 4천 명, 최대 7천에서 1만 명의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관광 수요가 하루 평균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관측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송도원 호텔 1억 달러, 풍력발전소 3,250만에서 3,900만 달러 등 몸집이 큰 투자처들이 소개됐습니다. 투자금이 명시된 투자 프로젝트 20개의 전체 금액은 약 5억 2,686만 달러입니다. 일부 투자처는 돈뿐 아니라 자재와 기술력 등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평양에 추진 중인 전람관, 즉 컨벤션 센터의 경우 북한 측이 토지와 설계, 노동력을 대면 투자자 측에서 건설 기술과 마감 자재, 건설 기계, 일부 건설 자금 등을 투자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위 조지타운대 교수는 2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31개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노후화되고 오래된 산업을 다시 일으키려는 의지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thing we know about North Korea is its industry is very old, very dilapidated, mostly built in the 50s and 60s using either old Japanese technology.
북한의 산업은 60에서 70년대 만들어져 매우 오래됐으며 일본이나 옛 소련, 동유럽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외 투자를 통한 여러 산업의 현대화 추진은 그 시도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다만 브라운 교수는 북한의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엔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낮은 신용도를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With North Korea, nothing is fresh about it. It's all they've got this bad legacy that they have to climb out of. So they have a bad. They start from a very
아프리카 등 신흥 투자처와 달리 북한은 새로운 투자처가 아니며 오히려 나쁜 평판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1970년대 덴마크와 영국 등 유럽 회사들이 수억 달러를 북한에 투자했지만 북한이 약속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철수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금강산 관광 등도 실패 사례로 볼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투자가 성공을 거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도 북한에 대한 해외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정권에 대한 투자나 합작사업 운영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도 미국 화폐를 이용한 북한과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홍보하는 석탄 생산시설과 각종 기계류 공장 등 투자처 일부는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품목과 연관돼 제재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1 BOA에 투자자들이 형사처벌과 미 법무부의 자산 몰수 조치라는 위험성을 떠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y investment in North Korea that goes through the U.S. dollar system would be a violation of any number of executive orders. Just the violation of the executive order potentially means 20.
북한에 대한 투자는 미 대통령 행정명령이 금지하는 사항으로 이 행정명령을 어기는 것만으로도 잠재적으로 20년 징역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 25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과의 거래는 행정명령 위반 외에 돈 세탁과 같은 다른 중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들도 대북 투자를 형사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대북 투자를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나라도 미국 정부가 압류해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 사례처럼 추후 미 법무부로부터 자산을 압류당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광장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EU가 23일 장기 예산 확대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대규모 회복기금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이날 27개 회원국의 경제 재건을 돕기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회복기금 마련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오직 하나의 기관만이 이 정도 규모의 일을 해낼 수 있다면서 그것은 회복기금과 연결된 유럽연합의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찰스 미셸 유럽이사회 의장도 각 회원국의 행복은 유럽연합 전체의 행복에 달려있다며 우리는 모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유럽연합은 향후 7년간의 장기 예산을 확대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이민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위대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 동부시각 기준 23일 오후 11시 59분부터 발효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연구진과 의료진, 투자이민, 미국 시민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등은 이번 제한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또 취업비자 등 숙련 노동자와 같이 임시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과 농업 관련 종사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동물로부터 전염되는 질병을 이유로 야생동물 시장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식품시장에서 팔리는 불법 야생동물과 짐승 사이에서 기인하는 질병의 강한 연관성을 고려해 야생동물 식품시장과 불법적인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모든 시장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지난해 말 중국 우한시에 있는 화난 수산시장에서 발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해산물뿐 아니라 박쥐와 뱀, 오소리 등 각종 야생동물을 직거래하거나 식품으로 판매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2일 남중국해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비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무장관들과의 화상회의를 몇 시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타이완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키는 등 남중국해 이웃 국가를 강박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도 중국에 책임을 묻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정부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합병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의를 지키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인 22일 이스라엘이 우리 영토의 어떤 부분이라도 합병한다고 발표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점을 미국과 이스라엘 등 관련국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맺은 협정을 완전히 무효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세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22일 서유럽 대부분 국가가 전염병이 안정되거나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는 이제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나라가 전염병 발병 초기 단계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 긴급준비대응 사무처장은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일부 아프리카 나라에서만 불과 일주일 만에 환자가 250에서 300%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몰디브에 2,890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 대응 긴급자금을 승인했습니다. IMF는 21일 성명에서 이사회가 신속금융제도를 통해 몰디브에 긴급자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타우 IMF 부총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몰디브의 주 외화벌이 수단인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어 몰디브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이상 4월 24일 금요일 VOA 아침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